해외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동맹협의체인 쿼드 참여국들이 오늘 화상으로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합니다.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오늘 화상으로 쿼드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번 회의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서 공동 목표를 발전시키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기후변화 협력 등을 포함해 당면한 도전에 대처하는 데 핵심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쿼드는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으로 구성된 안보 협의체로 중국 견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쿼드 4개국 외교장관 회의는 이번이 세 번째이며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처음입니다. 한편 미국이 쿼드 참여국 정상 간 회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번 외교장관 회의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한 달 만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영내 안보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하며 이스라엘 안보에 대한 변함없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강력한 안보 협력을 포함해 미, 이스라엘 간 모든 측면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정상이 이란을 포함해 지역 안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의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아랍 이슬람 국가 간 최근 관계 정상화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인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포함해 영내 평화 진전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두 정상이 이날 1시간가량 통화하며 이란의 위협과 이스라엘과 아랍 이슬람 국가 간 관계 구축에 대해 논의했으며 두 정상이 오랜 개인적 유대 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어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이란 핵합의 완전한 준수를 보장하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핵합의의 복귀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서방 국가 정상이 이란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독일은 2015년 체결된 이란 핵합의 서명국입니다. 독일 총리실 대변인은 메르켈 총리가 이날 로하니 대통령과 통화해서 이란이 핵합의에 따른 의무를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은 이란이 신뢰를 형성하고 외교적 해결의 기회를 높이기 위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야 할 때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총리실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이란 대통령실도 보도자료에서 두 정상의 통화 소식을 전하며 로하니 대통령이 핵협정 협상에 미국과 유럽이 요구하는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영내 영향력 문제 등 그 어떤 것도 추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어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국방장관회의에서 나토와의 동맹관계를 복원할 것이라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스틴 장관이 화상으로 열린 나토 국방장관회의에서 회원국 간 집단 방위를 명시한 나토 헌장 5조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여전히 철통 같다는 점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나토 장관들은 이날 억지력과 방위력, 분담금 문제와 함께 나토의 향후 비전을 제시한 나토 2030 이니셔티브, 또 대서양연안 동맹과 나토 유럽연합 관계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스틴 장관은 나토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신뢰할 수 있는 억제력과 강력한 군대를 통해 동맹과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가진 첫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대선 결과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나는 우리가 크게 이겼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약 이런 일이 민주당에게 일어났다면 각지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화당 체제에서 이런 수준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공화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는 이날 사망한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농객 러시 림보 씨를 추모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화로 참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박경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18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13억 달러 이상의 화폐와 가상화폐 탈취 등 혐의로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 3명을 기소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대북정책 재검토가 한국, 일본 등 동맹과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작업에는 북한의 사이버 활동을 포함한 모든 위협들도 고려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란 핵협상 때처럼 고위급에서 의지를 갖고 북한과의 관여에 나설 것을 바이든 행정부에 조언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 맑다가 낮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8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 2도에서 13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3미터, 서해 앞바다 0.5 내지 2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 3명을 기소했습니다. 13억 달러 이상의 화폐와 가상화폐 탈취, 사이버 공격과 악성 암호화폐 앱 개발과 배포 등 다양한 범죄 공모에 가담한 혐의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법무부는 17일 전 세계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이버 공격과 금융 범죄 등과 관련해 북한 컴퓨터 프로그래머 3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들이 파괴적인 사이버 공격을 자행하고 전 세계 금융기관과 기업들로부터 13억 달러가 넘는 화폐와 가상화폐를 훔치거나 빼앗는 등 다양한 범죄 공모에 가담한 혐의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여러 악성 암호화폐 앱을 개발해 배포했으며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하고 마케팅 관련 사기를 벌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지난해 12월에 제출하고 이날 공개된 공소장에 따르면 기소된 인물은 전창혁과 김일, 박진혁 등 3명입니다. 이들은 2014년 11월 소니 영화사에 대한 파괴적인 사이버 공격 등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대한 공격을 자행했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또 2017년 5월 파괴적인 랜섬웨어 바이러스인 워너크라이 2.0을 만드는 등 랜섬웨어 공격에도 가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베트남과 방글라데시, 타이완, 멕시코, 몰타, 아프리카 등의 은행에서 12억 달러 이상을 훔치려 시도했고 2017년 12월 슬로베니아 가상화폐 회사로부터 7,500만 달러 등 수많은 회사를 겨냥해 가상화폐를 훔쳤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기소가 소니 영화사에 대한 공격과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 등과 관련해 2018년 기소한 사건에 두 명의 피고를 더 추가해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박진혁의 경우 소니 영화사와 방글라데시 금융기관, 워너크라이 등 다수의 해킹 공격에 연루된 혐의로 2018년에 이미 기소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번에 기소된 3명이 해킹 범죄에 관여하고 있는 북한군 정보기관인 정찰총국 소속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군 해킹 조직은 라자루스 그룹, APT-38 등 다양한 명칭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 디머스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총보다 키보드를 사용하고 현금자료 대신 암호화폐 디지털 지갑을 훔치는 북한 공작원들은 세계 대표적인 은행 강도라고 말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의 폴 어베이트 부국장은 FBI는 자금을 동결하고 해킹 공모에 책임 있는 자들을 기소함으로써 북한의 사이버 범죄 활동에 계속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이와는 별도로 캐나다계 미국인 한 명이 돈 세탁 계획에 연루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하고 북한 해커들이 주의하는 ATM 현금화 작전과 사이버 은행 강도 등 여러 범죄 계획을 위한 돈 세탁에 관여했음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 국무부는 대북정책 재검토가 한국, 일본 등 동맹과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작업에는 북한의 사이버 활동을 포함한 모든 위협들이 고려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또 미국은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미국에 대한 위협을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레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현재 국무부가 진행 중인 대북정책 재검토에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So our review of our policy to North Korea will take into account the totality of the malign activity and the threats that are
프라이스 대변인은 17일 미 국무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과 관련된 사이버 보안 문제가 대북 정책 재검토에 어떻게 반영되느냐는 질문에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한 검토는 모든 악의적인 활동과 북한으로부터 나오는 위협들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물론 우리가 가장 많이 언급하는 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지만 당연히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도 우리가 신중하게 평가하고 주시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사이버 활동이 미국 등에게 위협이 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North Korea's malicious cyber activities threaten the United States. They threaten our allies and partners in other countries around.
일반적으로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은 미국을 위협하고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들 그리고 전 세계의 다른 나라들을 위협한다는 겁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전 사건들을 통해 볼 때 북한은 금융기관들의 상당한 사이버 위협을 제기한다며 이는 법무부가 이날 공개한 북한 사이버 관련 기소 사건이 아니더라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여전히 사이버 스파이 위협이고 파괴적인 사이버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과거 몇몇 사례들은 상당히 잘 알려지고 유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재검토 작업이 동맹들과 함께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And that will begin with the thorough policy review that you referred to. We are doing that in close consultation.
북한과 관련한 작업은 현재 철저한 정책 검토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며 이는 한국 동맹과 일본 동맹 그리고 인도 태평양과 더 넓은 지역의 동맹과 협력국들과의 긴밀한 협의 가운데 이뤄진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만약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그리고 다른 우려 사안의 도전에 대한 효과적이고 궁극적으로 성공적인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면 우리는 그들, 즉 동맹과 협력국 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도 거듭 밝혔습니다.
Our focus will be on reducing the threat to the United States and of our allies, as well as improving the lives of
미국의 초점은 미국과 동맹들에 대한 위협을 줄이는 것과 더불어 남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맞춰질 것이란 겁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은 비핵화 원칙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면서 그건 우리가 전진해야 할 접근법의 매우 큰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정부가 가상화폐를 노린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경고하는 부처 합동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북한 해킹 그룹이 지난해 미국과 한국 등 30여 개국의 기관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는 지적입니다. 오택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 기간시설안보국은 17일 연방수사국 재무부와 함께 가상화폐를 노린 북한 해킹그룹 라자루스의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고 경고하는 부처합동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주의보는 라자루스가 개인뿐 아니라 가상화폐 거래소와 금융서비스 업체들을 대상으로 멀웨어, 즉 악의적인 목적의 활동을 수행하도록 프로그램된 악성 소프트웨어가 들어있는 가상화폐 거래 앱을 유포해 다운받게 한 뒤 가상화폐를 절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주의보가 언급한 멀웨어는 애플제어스라는 북한이 개발한 악성 코드입니다. 해당 멀웨어가 담긴 앱을 다운받게 되면 개인 혹은 업체의 가상화폐 거래 활동에 침투해 가상화폐를 절취할 수 있다는 것이 주의보의 설명입니다. 주의보는 또 해당 멀웨어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제인 윈도우에서 뿐만 아니라 애플 운영체제인 맥에서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주의보는 이 같은 멀웨어가 담긴 가상화폐 거래 앱을 유포하기 위해 북한이 개발한 버전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7개라고 지적하면서 주로 정상적으로 보이는 사이트를 만들어 퍼뜨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19년 10월 확인된 두 번째 버전의 멀웨어는 북한이 허위로 만든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인 JMT 트레이딩을 통해 유포됐습니다. 가상화폐를 희망하는 거래자들이 해당 사이트를 방문해 거래하려고 할 때 이에 필요하다며 미리 멀웨어가 심겨진 앱을 다운받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또 허위 사이트뿐 아니라 스피어 피싱이나 소셜 네트워킹 등을 통해서도 피해자를 노렸다고 주의보는 덧붙였습니다. 특히 북한 해킹그룹이 지난 한 해 동안 미국과 한국, 일본, 캐나다, 중국, 독일 등 30개국 이상의 조직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주의보는 이와 함께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과 관련한 권고사항도 발표했습니다. 먼저 이번 주의보를 통해 공개된 북한 월레어의 확장자 및 허위 사이트에 접촉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즉시 시사나 FBI 재무부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 개인은 거래에 필요한 온라인 지갑인 핫월렛과 오프라인 지갑인 콜드월렛에 자금을 적절히 분산해야 하고 개인 지갑에 접근하는 암호는 1차 저장소가 아닌 2차 저장소에 저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 핵 문제를 시급한 우선순위라고 밝힌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고위급에서 의지를 갖고 북한과의 관여에 나설 것을 조언했습니다. 이것이 오바마 정부 때 이란 핵협상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이라는 지적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핵 문제는 해결이 매우 어려운 만큼 바이든 행정부는 최고위급에서 의지를 갖고 관여에 나서야 한다고 수전 디마지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이 말했습니다.
I think it is very, very hard and it does require a real commitment at the highest level, as we saw with the Iran deal. That was a commitment made by.
디마지오 연구원은 17일 카네기 재단이 주최한 웨비나에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JCPOA, 즉 이란 핵협상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쏟은 수준의 의지가 북핵협상에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 핵협상을 고민하며 쏟은 시간이 너무 많아 그를 이란 국장이라고 부르는 농담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디마지오 연구원은 이란 핵협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오바마 대통령이 고위급 미국 당국자들이 이란 측과 비밀리에 접촉할 수 있도록 승인했던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2012년 7월부터 오만의 중재 아래 수도 무스카트에서 미국과 이란 간 은밀한 접촉이 진행됐고 향후 다자 협상으로 확대됐다는 것입니다. 디마지오 연구원은 북핵 협상도 이런 대화를 위한 대화를 통해 목표와 의도, 공통 분모와 한계를 명확히 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네기 재단에 따르면 디마지오 연구원은 2002년부터 미국과 이란 간 대화 채널을 주도했고 이것이 2015년 이란 핵 합의로 이어졌습니다. 디마지오 연구원은 2017년에서 2019년 북한과 미국 간 반관 반민 1.5트랙 비공식 대화도 이끌었습니다.
Notwithstanding these important differences, I think the JCPOA experience can offer insights into how to begin engagement with an adversary.
디마지오 연구원은 이란과 북한의 상황은 다르지만 이란 핵 합의 경험은 지속적인 외교를 목표로 적국과 관여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핵 협상은 불신하되 검증한다는 접근법이며 북한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핵 협상에서도 중요한 목표는 현장에 항상 가동되는 고강도 검증과 사찰 체계를 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엘 위트 스팀슨 센터 선임 연구원도 북핵 협상에 있어 온갖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hat we need is to pull out all the stops, all the diplomatic stops. And so I'm not just talking about mid-level State Department officials flying off.
위트 연구원은 국무부 중간급 관리들이 북한의 중간급 관리들을 만나는 것 외에도 국무장관을 비롯해 각 급에서 관여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당장은 아니지만 일정 시점에는 관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위트 연구원은 미국과 북한 간 정보당국 채널도 재가동해야 한다며 이란 핵협상 때 정보 채널이 매우 활성화됐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경우 미국의 정보당국자들이 1년에 한 번 평양에서 북한 관리들을 만나고 빈손으로 돌아왔다며 미국 당국자들이 진지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위트 연구원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무부 북한 담당관으로 제네바 기본 합의를 성사시킨 미북 협상에 참여했었습니다.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이란 핵 합의와 같은 합의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omething like, you know, the kind of very intrusive inspection arrangements that Iran has agreed to. They know that North Korea is not going to agree to something like that, right? They don't actually even have a negotiating team.
테리 연구원은 이란이 합의한 고강도 사찰을 북한이 받아들일 리가 없고 이란에는 서구에서 교육받은 엘리트 핵협상단이 있었지만 북한에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테리 연구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차 당대회에서 미국에 양보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바이든 정부도 북한과의 잠정적 합의에 관심이 있다고 해도 제재 해제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며 미북 교착 상태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 과정과 관련해 당초 예상보다 빠른 시일 내에 끝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미한 방위비 협상도 조만간 타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은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가 구체적 시기를 특정할 순 없지만 당초 예상보다 빠른 시일 안에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미한 간 정책 조율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저희가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한미 간에 상당히 긴밀하게 또 아주 솔직한 그러한 협의가 시작됐습니다.
정 장관은 지난 12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가진 통화 내용에 대해선 한국 정부가 갖고 있는 비핵화 협상 추진 방향에 대해 개괄적으로 협의했고 미 측도 거기에 대해 상당히 공감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종전 선언도 논의했느냐는 질문엔 그렇게 자세한 이야기는 안 했지만 조만간 미 측과 세부적 조율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외통위 업무보고에서 미북 대화의 조기 재개와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외교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 대북정책 검토 과정을 포함한 각급에서의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미한 간 조율된 전략을 발전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정 장관은 미한 방위비 협상 문제와 관련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아직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면서도 타결은 조만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 장관은 한 언론 매체에 13% 인상한 합의 보도에 대해선 작년에 실무 차원에서 잠정 합의된 내용으로 그걸 배경으로 보도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정 장관은 방위비 유효 기간에 대해선 한국 정부의 입장은 단연간으로 체결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CNN 방송은 지난 10일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한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입장차를 좁히고 있다면서 수준으로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한국이 최선이라고 제시한 약 13% 인상선에서 합의되고 유효기간도 1년이 아니라 수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와 함께 한일 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미한 관계도 앞으로 제대로 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워싱턴에서 나오고 있다는 국민의힘 박진 의원의 주장에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서 양국 정부가 대화를 긴밀히 하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 계속 일본 측을 그런 방향으로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를 해가면서 또 최근에 블링켄 장관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만 한미일 삼각공조도 해나가면서 한일 간의 문제는 우리 양국 간에 또 필요하다면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한편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이날 국회 외통위에 출석해 올해 북한 내 식량이 지난해 수해와 태풍 등의 영향으로 120만 톤에서 130만 톤가량 부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대략 지난해 여름 수해와 태풍으로 인해 감산된 게 20만 톤에서 30만 톤으로 추정되고 매년 100만 톤 정도 모자랐던 점을 감안해 산출한 부족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인도주의 협력의 경우 정치와 안보 문제와 별개로 정파를 초월한 공감대 영역이라며 필요할 때 적기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정제유 공급량 보고가 처음으로 배럴로 표기됐습니다. 그동안 두 나라가 배럴이 아닌 톤으로만 보고해 정확한 안보리 결의 이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북한에 공급된 정제유 양이 얼마인지 공급 국가로부터 직접 보고받아 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보고 형식엔 기존과는 다른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톤으로만 표기됐던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정제 공급량이 배럴로도 환산돼 공개된 겁니다. 안보리 내에서는 그동안 대북 정제의 공급량에 대한 단위, 통일 문제를 놓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로 임기를 마친 전임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독일의 크리스토프 오이스겐 대사는 보고단이 불일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안보리 회의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나온 호이스겐 대사의 발언입니다.
Russia and China have been stalling the process. As a result, the UN cannot determine.
호이스겐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배럴이 아닌 톤으로 공급량을 보고하면서 결의 이행 과정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이에 따라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 초과 여부를 결론 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는 2017년 채택된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에 따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호이스겐 대사는 결의에서 배럴 단위를 사용해 한도를 정한 만큼 한도를 초과했는지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선 보고도 배럴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안보리 결의가 배럴을 사용해 한도를 정한 것은 맞지만 배럴로 보고하는 것을 명시하진 않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합의에 따라 공급량이 배럴로 표기되면서 결국 수년 동안 이어온 논쟁이 일단락됐습니다. 안보리는 또 휘발유는 톤에 8.35를 곱하고 등유는 7.88 그리고 경유는 7.46을 곱해야 한다며 총 5종류의 정제유별로 단위 환산 방법을 함께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된 지난해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정제유 공급량은 약 14만 8,780배럴로 한도인 50만 배럴의 약 30%에 해당합니다. 스캇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국장은 1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공급량 보고 단위에 대한 이사국 간 합의는 안보리 내 진전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는 정치적인 것으로 쓸데없는 논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 represents a modest step forward. This was a needless dispute.
스나이더 국장은 중국과 러시아의 공식적인 정제유 공급량 보고와 별개로 북한이 불법 판적 등을 통해 이미 수입 한도를 초과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북한의 정제유 수입과 관련한 국가 간 판단에 입장차가 좁혀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번 합의는 행정적인 조치라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정책에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한국전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을 맡고 있는 미국 정부기관 책임자가 교착 상태인 북한과의 유해 발굴 사업과 관련해 핵이나 제재 협상과 별개로 논의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미국은 유해 발굴에 금전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의 켈리 맥키그 국장은 17일 DPAA는 전 세계 46개 국가와 협력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 모두 유해 발굴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핵심 사업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맥키그 국장은 이날 워싱턴의 전미 북한위원회 NCNK가 주최하는 화상대담에 참석해 북한이 2019년 3월 이후 공동 유해 발굴 논의에 나서고 있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맥키그 국장은 한국전 미군 실종자 가운데 7,569명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직후 55개의 유해 상자를 돌려받은 뒤로는 어떤 진전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는 유해 발굴과 송환 문제를 핵 또는 제재 문제와 분리시키는 접근법을 취해왔지만 이를 상호 연계해 취급하려는 북한의 인식이 논의 중단의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맥키그 국장은 장진호 공동 유해 발굴 사업이 중단된 것은 북한의 과도한 비용 요구 때문이었다는 최근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과 관련한 구체적인 배경과 향후 대응 전략을 묻는 VOA 질문에 비용 문제에 이견이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맥키그 국장은 장진호 공동 유해 발굴 논의의 시작이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당시 DPAA는 베이징과 방콕 등에서 북한과 직접 협상해 합의를 도출했고 유해 발굴 물자와 인력 등이 북한에 들어갈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따른 다른 이유들 때문에 북한 내 공동 유해 발굴 사업은 잠정 중단됐고 싱가포르 회담에서 다시 논의가 재개됐지만 비용 문제가 핵심 의제로 제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DPAA는 재무부, 상무부의 조치에 따라 북한에 제한할 수 있는 선택지는 제한됐다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거한 제재와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 방침을 완벽히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맥키 국장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DPAA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북한이 유해 발굴을 위해 제공하는 인력과 장비에 대한 비용을 상환할 준비가 돼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금전적 지불을 의미한 것은 절대 아니라며 미국은 유해와 관련해 어떤 당사국에도 금전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y would reimburse the North Koreans for services, equipment, personnel that they would provide as part of this joint operation. So we have those left-right limits.
맥키그 국장은 DPAA는 제재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비용을 상환할 수 있는 계획과 준비를 갖추고 있었지만 이후 공동 유해 발굴 사업 재개와 관련한 구체적 논의를 단 한 차례도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대담을 진행한 키스 루스 전미 북한위원회 NCNK 회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북한이 국경을 전면 봉쇄하고 있는 상황이 향후 유해 발굴 사업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을 물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맥키그 국장은 구체적인 언급은 피한 채 이 문제는 양국이 신뢰 구축을 위한 기회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맥키그 국장은 1980년대 초 베트남의 유해 발굴 협조를 사례로 들면서 당시 양국은 국교가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런 상태를 고려할 때 베트남에게 보장된 조건이 없었지만 기회를 잘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적국인 상태에서 유해 발굴이 상호 불신과 적대감을 분쇄하는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됐고 궁극적으로는 대화를 재개하는 계기가 됐으며 이는 북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안이라는 겁니다. 한편 DPA 소속 한국전 신원 확인 사업팀장인 제니진 박사는 이날 대담에서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송환된 55개 유해상자 250명 가운데 약 170여 명을 미군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 70명의 신원 확인이 끝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We understand that time is our biggest enemy when it comes to family members waiting.
진 박사는 1990년부터 4년간 돌려받은 208개의 유해상자에서 100여 명 신원을 확인하는 작업도 남아있다며 DPA의 가장 큰 적은 유족들이 애타게 신원 확인을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전 전쟁 포로 및 실종자 가족협회의 리처드 다운스 회장은 이날 대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부 고위 관리, 의회의 유해 발굴 사업을 다른 대북 정책과 분리해 다룰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제출한 사실을 소개했습니다.
We hope that this new administration will take on a more aggressive.
다운스 회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55개 유해 상자를 돌려받은 뒤 단 한 번도 유해 발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았다며 유해 발굴은 싱가포르 합의에도 명시한 사안이고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첫 종합 자료로 꼽히는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가 발표된 지 17일로 7주년을 맞았습니다. BOA는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의미 등을 살펴보는 두 차례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보고서 작성의 주역인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과의 대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가 나온 지 7년이 됐습니다. 지난 7년을 어떻게 되돌아보시는지요?
COI 보고서의 권고사항 중 일부는 실행됐습니다. 예를 들어 영내에 특별지역사무소 혹은 현장사무소를 세울 것을 권고했는데 서울에 세워졌습니다. 권고사항의 많은 부분은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유엔이 자국 영토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이 큽니다. 그러면서 COI가 보고서에서 지적한 문제와 잘못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COI의 성과와 관련해서는 엇갈린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보고서에 담긴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COI 보고서의 권고 내용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가장 어려운 부분은 북한이 협조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마땅히 협조해야 합니다. 어느 나라도 유엔 가입을 강요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입하면 유엔 헌장의 기본적인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이 기본적인 원칙에는 안보와 평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과 인권 존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북한은 이 점에 있어서 기록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그렇다면 보고서가 이루어낸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국제사회가 북한과 관련해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COI는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그리고 공청회 등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고 이 기록은 인터넷에 있습니다. 국제사회 앞에 영구적인 기록이 남겨진 겁니다. 이 기록은 앞으로 북한 인권 상황이 개선됐는지 악화됐는지 평가하는 데 기준이 될 겁니다. 보고서로 인한 좋은 결과물 중 하나는 서울에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세워진 겁니다. 그 현장 사무소는 탈북 난민들과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북한은 자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정례 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인권과 관련해 작은 부분에 있어서도 개선시켰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장애인 등의 소수 계층에 대한 대우에 있어서 말이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정치와 관련이 있거나 그들이 말하는 인민의 적 또는 정권의 적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현재 북한 내 인권 침해 상황의 대부분은 2014년 COI가 보고했던 내용에서 진전이 없습니다.
최종 보고서는 COI 활동에 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그에 따라 UN 서울인권사무소가 설치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사무소의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서울사무소는 불충분한 자원으로 가능한 한도 내에서 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곧 열릴 유엔인권이사회에 서울사무소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리라는 제안을 할 예정입니다. 서울사무소가 북한을 탈출하고 전할 말이 있는 사람들과 면담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말이죠. 북한 사람들의 역사는 기록돼야 합니다. 문서 그리고 탈북민들과의 인터뷰를 포함해 다른 기록들은 남겨져야 합니다. 언젠가 북한의 끔찍한 상황이 개선될 날이 올 겁니다. 그날이 오면 북한 주민들은 북한 내에서 벌어졌던 일들에 대한 기록을 열람할 권리가 있습니다. 미래 세대들이 이를 보고 작은 수의 무리, 한 가족이 전체 주민들에 대해 사실상 제어되지 않은 힘을 쓰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경고로 삼아야 합니다.
COI에서 활동했던 세 분이 이번에 공동으로 유엔인권이사회에 성명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지금 당장 긴급히 이루어져야 할 일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유지하면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면제를 언제나 허용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이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유일한 언어는 유엔 안보리가 부과한 제재입니다. 제재는 COI 보고서가 나온 이후 확대되어 왔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이런 제재 확대에 동의했습니다. 북한의 이웃나라인 이들 나라들 모두 북한의 인권과 안보 상황에 대해 우려할 만한 마땅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 없이 나머지 하나를 가질 수 없습니다. 북한이 압제적이고 전제주의적인 정권으로 남아있는 한 안보 상황의 개선이나 핵무기 포기를 이뤄낼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고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북한의 행동에 대해 비판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한국도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가 합의한 것이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로서 이웃인 북한 주민들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바이든 행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를 시작한 것은 어려운 중간 과정을 뛰어넘고 바로 대화로 넘어가는 이점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어떠한 압박도 없었던 것이죠. 바이든 행정부는 더 균형적이고 세밀한 접근 방식을 택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로서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북한 정권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다른 방도를 찾아야 할까요?
안보리 이사국들이 모이는 곳에 들어가 앉아 15개 나라 대표들의 자리를 보고 있으면 전 세계에서 이렇게 작은 숫자의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책임을 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안보리가 북한을 ICC에 회부할 것을 결정할 가능성에 대해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유엔 헌장에서 보장하는 바가 이런 상황에 적용돼야 합니다. 만약 이 방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COI 보고서는 다른 대안들도 명시해놨습니다. 그중에는 유엔 총회에서 특별재판소를 설립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어느 나라의 거부권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하실 말씀이 있는지요?
북한의 가족들이 한국의 가족들과 만날 수 있는 이산가족 만남에 진전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오늘날 이렇게 기술적으로 발전돼 있고 쉽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한국전쟁으로 헤어지게 된 가족들이 서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또 그런 만남을 추첨을 통해 정하는 것은 미개한 행위입니다. 최대한 조속히 이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여기에 관여된 사람이 이제 나이가 아주 많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있는 상황에서 가족들이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북한이 미개한 행동을 보이는 겁니다.
커비 위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으로부터 최종 보고서 발표 7주년을 맞은 소회 등을 들어봤습니다.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 7주년을 맞아 준비한 기획 보도를 마치겠습니다. 납북 일본인의 상징인 요코다 메구미 씨의 어머니가 딸에 대한 그리움과 재회의 희망을 담은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남편마저 떠나보내고 85세의 나이로 홀로 딸을 찾기 위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며 새로 들어선 미국 정부가 일본과 협력해 납북자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마스와 새해 전날 네가 있던 우리 집은 언제나 활기로 가득 찼단다. 이제 나는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더 자주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게 된단다. 그리고 늘 이 질문과 마주하게 되는구나. 왜 이 긴 세월 나는 너를 구출해내지 못한 걸까? 납북 일본인 피해자의 상징인 요코다 메구미 씨의 모친 요코다 사케 씨가 85세 생일을 맞아 딸에게 쓴 공개 편지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사키에 씨는 매해 자신의 생일을 맞아 딸에게 붙이지 못하는 편지를 쓰면서 딸에 대한 그리움을 표시하고 일본, 미국 정부의 납북자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호소해왔습니다. 특히 올해 편지에는 딸을 북한에서 구출하기 위해 지난 40여 년을 함께 일해온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데 대한 애잔함도 녹아있습니다. 사키에 씨는 딸에게 너의 아버지가 떠난 이후 시간이 더 빨리 흐르는 것 같다면서 매일 아침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인사를 하고 오늘도 딸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일본의 올 겨울은 유난히 추워 고생했지만 너와 다른 납북자들이 북한에서 보낼 혹독한 시간을 생각하며 가슴이 찢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쓰는 시간에도 흐르고 있는 시간을 아쉬워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전 세계로 확산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납북자 문제 해결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이 없어 답답하고 화가 난다는 겁니다. 편지에는 일본 정부와 새롭게 들어선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호소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사키에 씨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납북자 문제 해결에 열의를 보이고 있고 납북자 피해자와 가족들을 걱정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뒤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잇게 되면서 희망의 빛이 계속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뚜렷한 진전의 징후가 없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케 씨는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국가적 수치가 될 것이라며 일본 국민들도 납북자 문제를 자신의 일처럼 여겨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납북자들의 생명을 정치적, 외교적 거래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키에 씨는 마지막으로 딸에게 아무리 쇠약해져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고 재회의 꿈을 포기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메구미 씨는 지난 1977년 11월 당시 13살 나이에 일본 니카타현에서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실종됐습니다. 북한은 2002년 9월 17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일본 총리가 방북 시 메구미 씨의 납북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고이즈미 전 총리가 두 번째 방북을 했을 때 메구미 씨가 우울증을 겪다 자살했다며 유고를 일본 측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DNA 감정 결과 이 유골은 가짜로 밝혀졌고 지금까지 메구미 씨의 정확한 생사는 확인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에 의한 자국 국민의 납치 문제를 중시하며 국제 인권 차원에서 다뤄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지난해 10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북한의 일본인 납치 실태와 진행 상황을 공개하는 등 국제사회의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내각 총리大臣의 스가 요시히데입니다. 일본では 1900
동영상에는 일본 정부의 납치 문제 해결을 지지하는 스가 총리와 데이비드 스트렐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유럽연합 관계자의 모습도 담겼습니다. 또 지난달 21일에는 스가 총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는 전화통화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완전한 비핵화뿐 아니라 납북자 문제의 조기 해결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국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2018년 당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만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스가 총리도 이 같은 아베 전 총리의 방침을 이어갈 것이라며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 납북자 문제 해결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일본인 납북자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공식 인정한 납북자는 모두 17명으로 이 가운데 5명이 지난 2002년 고이즈미 주니치로 당시 일본 총리와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북한은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8명은 이미 숨졌고 다른 4명은 당초 북한에 온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은 이 같은 북한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며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의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심리를 분석한 다큐멘터리를 전 세계 170여 개국에서 방송할 예정입니다. 북한 안팎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과 주변 인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김 위원장이 직면한 심리적 딜레마를 그렸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심리를 파헤친 다큐멘터리 북한 독재자의 마음속에를 지난 15일 미국에서 첫 방영했습니다. 이 다큐는 앞으로 전 세계 172개국에서 43개 언어로 방송될 예정이라고 내셔널 지오그래픽 측은 밝혔습니다. 해외 방영의 구체적 날짜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2017년부터 김정은 정권을 분석한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제작해 방영해왔고 이번 다큐는 6번째 시리즈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이번 다큐에서 김정은이 두 세계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며 잔인한 공산주의라는 과거 전통과 합법적인 현대적 지도자가 되어야 할 필요성 사이에서 딜레마에 놓여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시간 분량의 이번 다큐는 김 위원장의 스위스 유학 시절 같은 반 친구, 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구금됐다가 석방된 두 명의 인도네시아 출신 여성 중 한 명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김 위원장의 심리를 조명했습니다. 김정남 살해 혐의를 받았던 시티 아이샤 씨가 TV 인터뷰를 통해 당시 전후 상황과 현장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한 것은 이번 다큐의 처음입니다. 이외에도 김 위원장의 아버지 김정일을 경호하며 어린 시절 김 위원장과 상당한 시간을 보낸 탈북자 이영국 씨, 북한에 억류됐다가 석방된 한국계 미국인 3명 중 1명인 김동철 목사,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의 인터뷰도 이번 다큐에 담겼습니다. 다큐는 극도로 고립됐던 김 위원장의 성장 환경과 스위스 유학 시절부터 최고 지도자로의 등극, 경제개혁에 대한 열망과 부인 리설주 여사의 등장, 여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의 역할 부상 등을 통해 김 위원장의 심리와 통치 방식을 다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스위스 유학 시절 같은 반이었던 조아오 미카엘로 씨는 다큐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당시 북한을 매우 발전되고 미래 큰 역할을 하게 될 나라라며 자부심을 보였다고 회상했습니다. 다큐는 특히 김여정 부부장이 사랑스러운 공주 이미지에서 탈피해 대외 문제에 적극 나서 한국을 겨냥한 거침없는 비난까지 쏟는 배드캅 역할을 하고 있는데 주목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다큐에서 김정은이 딜레마를 해결하고 주도권을 잃지 않으면서도 국가를 현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다며 답은 이중통치라고 말했습니다. 다큐는 또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 데다가 제재 등으로 인한 극심한 경제난까지 계속되고 있다며 여러 면에서 딜레마에 놓인 김 위원장의 향후 움직임에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한편 이번 다큐는 당초 지난달 18일 미국에서 첫 방영 예정이었으나 돌연 연기됐고 연기 이유에 대해선 알려진 바 없습니다. V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의 군 복무 기간이 2년 정도 단축됐다는 한국 국정원 보고에 대해 탈북 군인들은 믿기 힘들다면서도 사실이면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비교해 여전히 대여섯 배 격차가 있는 만큼 복무 기간을 훨씬 더 줄여 젊은이들의 꿈과 행복권을 배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지원 한국국가정보원장이 16일 국회에서 북한이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한 것으로 보고했다고 한국 국회 여야 정보위원회 간사들이 언론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남성은 현 9년 혹은 10년에서 7년 또는 8년으로, 여성은 6년 혹은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으며, 국정원은 군 제대 인력을 경제 현장에 투입해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했다는 겁니다. 북한군 사병의 복무기간은 과거 13년이었다가 지난 2003년 전민군사복무제 채택 후 남성은 10년, 여성은 7년, 특수부대는 13년으로 의무 복무기간이 정해졌었습니다. 한국에 사는 북한군 출신 탈북군인들은 16일 VOA에 복무기간이 2년 정도 단축됐다는 국정원 보고가 믿어지지 않는다면서 다소 충격적이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군 복무 중 2016년 중동부 전선을 통해 한국에 망명한 김강유 씨입니다.
뭐 일단 단축됐다는 게 느껴지지가 않네요. 왜냐면 군 병역이 모자라서 여성도 의무제를 바꾼다고 했었는데 군 병역을 감축한다는 건 좀 너무 믿겨지지가 않네요.
2013년에 입대했던 김 씨는 아직 동료들이 군 복무 중이라며 복무 기간을 단축하면 좋은 소식이겠지만 여전히 남북한 군인들의 상황을 비교하면 북한 젊은이들에겐 청춘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 육군 사병의 복무 기간은 18개월로 북한과 여전히 대6배 정도 격차가 납니다. 또 미국 중앙정보국 CIA에 따르면 남녀 모두 의무 복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경우 남성은 32개월, 여성은 24개월, 장교 48개월, 군용기 조종사는 9년 등으로 남성 사병들의 복무 기간은 북한과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2012년 서부전선을 통해 망명한 정한을 씨는 복무기간 단축이 믿어지지 않는다면서도 사실이라면 북한 군인들이 반신반의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와, 이거는 정말 눈치비틀인데요.
반신반의할 것 같아요. 빨리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있으니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뒤돌아보니까 뭐 자기가 입당 좀 못하고 잃어놓은 것도 별거 없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 이거는 정말 쉽지 않죠. 네.
북한 남성은 군대에서 10년을 보내야 입당 혹은 후보 자격을 갖는데 기간이 단축되면 사회 편입에 대한 기쁨과 함께 제대로 남자 구실을 할 수 없다는 우려도 있을 것이란 겁니다. 정 씨는 2011년 입대한 자신의 북한군 동료들이 제대를 곧 앞두고 있다면서 한국군 병장들과는 고민이 많이 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이 다르죠. 우리 친구들이야 뭐 들어가서부터 자기 자격증을 딴다거나 뭐 수능을 재수한다거나 그런 친구들도 정말 많잖아요. 다양하게 전역하고 나서 뭐 내가 복학을 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어서 뭐 내가 성적을 좀 더 올리고 싶다는 친구들은 자기 전공 수업들을 많이 읽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내가 나중에 취직을 해야 되겠다 하면 자기가 해야 되는 분야로 공부를 많이 하는데 북한에는 그런 건 없어요. 뭐 자기가 당장 내일 먹고 살기 힘들고 바쁘고 하니까 열심히.
북한 특수부대인 11폭풍군단에서 13년을 복무한 뒤 탈북한 이용길 씨는 자신의 복무 기간과 비교하면 7, 8년은 파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파격적, 너무 좋은 소식이죠. 일단 줄어든다면 엄청난 희소식인 거죠, 북한 군인들한테는. 이 이야기가 또 어떻게 보면 북한 젊은이들이 요즘 저 북한 정권에 대한 반항심이 요즘 많다고 들었거든요. 최근에 넘어온 군인들이라든가 젊은 친구들이 얘기하는 이제는 막 북한 정권이 뭐라고 하든 막 신경 안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이 반항심이라든가 이런 걸 좀 낮출 수 있는 게 어차피 군대 나갔다 빨리 해야 된다 하면 조금 좀 그나마 그 마음을 좀 달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떻게 보면 상비책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이 씨는 그러나 북한 군인들의 시각이 아닌 세상을 체험한 뒤 북한 군대를 보면 7, 8년은 말이 안 될 정도로 너무 길다며 남북한 병력 규모를 감안해도 최소한 5년 아래로 복무 기간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CIA에 따르면 북한 병력은 2019년 기준 110만 명에서 120만 명으로 한국 국방부가 지난 2일 2020 국방백서에서 밝힌 한국군 병력 55만 5천 명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유엔과 국제인권단체들은 앞서 북한군의 복무기간이 세계에서 가장 길다며 이는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마르츠키 다르스만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재임 중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젊은이들이 인생에서 가장 생산적인 시기에 군에서 장기간 복무하는 건 세계인권선언이 보장하는 국민의 행복권과 선택권을 정부가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었습니다. VOA 뉴스 김영걸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지구촌 오늘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564년 2월 18일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으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천재 미술가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가 89살의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14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미술 공부를 시작한 미켈란젤로는 그림뿐만 아니라 조각이나 시 등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로마 베드로 성당의 피에타상, 대리석상인 다비드, 시스티나 예배당의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 등의 걸작을 발표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게 됩니다. 평생 동안 왕성한 작품 활동을 통해 르네상스를 완성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한 미켈란젤로. 그가 남긴 500여 점의 미술 작품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1967년 2월 18일 원자폭탄의 개발을 주도한 원자폭탄의 아버지 로버트 오펜하이머가 63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1904년 미국 뉴욕시에서 독일계 유대인으로 태어난 오펜하이머는 하버드대를 3년 만에 마치고 독일의 괴팅겐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합니다. 오펜하이머는 1941년부터 미국의 원자폭탄 개발에 관여하기 시작해 여러 과학자들과 함께 세계 최초로 원자폭탄을 완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펜하이머는 자신이 만든 원자폭탄으로 인해 인류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The world would not be the same. Few people laughed. Few people cried. 결국 오펜하이머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원자폭탄과 수소폭탄 제조를 반대하게 됩니다. 그러자 미국 정부는 곧 오펜하이머를 공산주의자로 몰았고 그를 공직에서 추방시켰습니다. 하지만 이후 1963년 미국 정부는 오펜하이머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줍니다. 오펜하이머는 이후 과학자들이 처한 도덕적, 정치적 딜레마를 연구하면서 말년을 보내다가 1967년 2월 18일 64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